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성년 주일 말씀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그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만 한 달란트를 주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만 가져가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는구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두 달란트를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잇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얻는 자는 흐린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의 기대 His Lord's Expectation 그래서 그의 주인이 어떤 기대를 가졌는가 오늘 말씀을 살피며 또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제 2025년 다가오는 새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주님도 알파와 오메가라 해서 시작이고 나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취할 때가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웨이예요. 원웨이. 사이클로 윈회가 아니에요. 반복할 수 없어요. 잘못 살았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한 50세에 리셋해서 다시 살아야지. 그래서 리셋 만들어갖고 다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웨이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자체가 후회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 행복한 삶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이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칭찬을 받았던 종들로 하여금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오늘도 이 질문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충성된 종으로서 만들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충성된 종으로서의 자질은 맡은 자의 자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이 뭐다? 나는 청지기이다 라는 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이다.
청지기다.
청지기라는 사실 다시 말로 바꾸면은 나는 위임받은 존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직이다 그 얘기예요. 내 인생이 내 것 같아서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고 위임받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양육하고 그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말하고 있어요. 누구 소유예요? 그 자기 소유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기 소유는 누구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 자기의 소유를 누구한테 맡겼다는 얘기예요? 종들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대를 가지고서 새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본래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 주인이 맡겨준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닌 이미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재물 얻을 능도 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뭐냐? 청지기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을 잊지 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내게 위임해 줘서 그걸 관리하고 나는 그것을 수행할 뿐이다. 입니다. 오늘날 아이돌이 많이 대세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로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르면은 뭐가 필요하죠? 그 사람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돌봐주는 매니저가 필요하죠. 그것처럼 청지기는 한마디로 주인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잘 운용하는 매니저라는 얘기입니다. 고대적인 언어는 청지기예요. 스튜어트, 청지기.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그 반입니다. 누구는 10개 갖고, 누구는 5개 갖고, 누구는 2개 갖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받았던, 둘 받았던, 또 하나 받았던. 문제는 뭐죠? 하나 받은 자의 자질이, 자세가 결국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매니저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맡겨진 것을 제대로 매니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것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를 돕는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어떻게 해서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대. 그러니까 맡겨진 종들의 자세는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면 주인이 왔을 때 또 주인이 평가할 때 내가 잘 남긴 것을 돌려드려야지 그런 자세가 있었고 일면에 혹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간 지 오래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마 주인 안 올지도 몰라. 그리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의식을 상실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딱 주인이 나타나니까 그의 변명은 뭡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내 거 잘 보존했다 드린 겁니다.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내주는 그런 변명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돌아올지도 몰라. 그가 돌아오니까 또 변명 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그 자세 속에서 어떤 자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청지기적 자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의식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5장은 세 부분의 그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24장 읽어봐도 그렇고 또 25장은 주나 중요한 게란 신학적 교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그 second coming,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인정하고 믿고 그 오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두뇌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건 달라요.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다시 역사와 시간 속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은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신랑 맞이할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삶, 모든 인류의 역사에 그분 앞에 반드시 심판되고 결실될 그날이 온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 삶은 지금 같지 않고 좀 달라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종말론적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케이스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고 다뤄봐서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 뭐 그러면 뭐 흰 옷 입고 산에 가야 돼?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뭐 그러면 뭐 애들 학교 보내지 말고 뭐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뭐 응? 학교도 보내지 말고 시금전폐하고 뭐 기도만 해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케이스를 받기 때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하고 각성시키고 주 앞에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이 뭐냐? 주님이 역사 속에서 다시 들어오셔서 마침내 심판하고 결산하고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온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라 할 그런 믿음을 갖고서 대비하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도래하고 믿는다면 내 삶은 심판의 날에 다시 회개의 날이 온다. 결산의 날이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 심판대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날 것을 우리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발붙여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만 깨어 경성하면서 우리를 살피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2024년을 이제 마지막 25주, 52주 마지막 주일이에요. 돌아보면서 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고 또 25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매듭에 짓는 그런 시점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말씀이 그의 주인의 기대, 그의 주인의 기대가 곧 오늘 하나님이 도래하시는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는 심판을 믿고 또 주님의 때에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기대치에, 하나님 기대치에 믿음으로 신앙해야 할까를 살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위임하고 맡겨줬는데 뭘 줬어요? 시간도, 돈도, 재능도, 은사도, 우리의 몸도, 우리 인생도 다 맡겨줬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각각 뭐도 받았어요?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얘기예요. 그 와중에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우리의 몸속에서, 인생 속에서 맡겨진 시간과 돈과 재능과 은사와 우리에게 부어진 여러 가지 은혜들도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맡겨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탤런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탤런트, 탁월한 재능 갖고도 별 볼품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적은 재능을 갖고도 그것을 아주 유익하게 자신의 기능을, 재능을 기부하면서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얼마나 기회가 줘서 그 기회 속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인생에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서 우리의 삶이 다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나집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어느 편에 설까요? 우리는 이 네 가지 부류의 그 결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부류가 뭐냐면은 일꾼이 이런 종이라는 얘기죠. 악하면서도 게으른 종. 이건 돼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최악이에요. 이런 사람은 착함도 없고 열심도 없어요. 자, 또 하나는 착하면서 게으른 종. 착하면서 게을러. 이것은 신앙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면 되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건 아닙니다. 왜? 게으른 그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악하면서 충성된 종. 이게 종교이고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뜻은 안중에 없고 자기 생각에 충실할 뿐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충성은 아닌 거예요. 또 넷째는 착하면서 충성된 종. 그죠? 이 사람이 바로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선데이스쿨처럼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듣길 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지길 축원합니다.
네. 네. 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갖고서 오늘 하나님의 기대치가 뭘까, 주인의 종들을 대하면서 그 기대치가 있었다면 그 기대치가 뭔가 살피면서 우리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 때 착하고 성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식이었다? 청지기적인 의식이다. 그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참 짧고 그리고 남겨진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지금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아요? 아니면 살아온 시간이 더 많아요?
살아온 시간이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살아갈 시간이 짧아요. 이제 인생이 짧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짧은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청지기적인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또 짧은 그 시간, 남겨진 시간 속에서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갖고서 한 해를 보내고 마디를 짓고 그런 의식 갖고서 새해 2025년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년을 맞을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딱 신년을 맞았어요. 그죠? 2024년도 막 쭉 기도 제목 적고 또 뒤로 넘겨서 또 적고 그렇지만 송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살피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도 있고 아내가 남편이 남편이 아내에게 또 친구에게 형제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가능성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죠?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것이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의 판단의 기준은 목적이 이루었느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목적을 향해 살았느냐, 얼마나 목적 지향으로 합당하게 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끔 주의 뜻에 맞게끔 삶을 살아내느냐가 성공의 가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 성공해라 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듣고 보니까 좀 서운하네요. 인생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목도 세우고 성공의 기점에 있어야지.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도 따라서 주시는데 우리의 불행의 목적이 그렇게 목 곧과 세워서 똑똑히 세워서 나이만큼 자수성가했다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부름은 충성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삶을 살아라고 부르신 거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네 발 아래 사람들 있고 종부리며 살아라고 거기에 인생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판단의 기준은 목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뜻의 목적에 뜻에 맞게끔 부합된 삶을 살았느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쁨 얻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졌고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 존재가 되고 덕을 끼치고 성숙했는지를 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나로 인해 남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로 인해 내 아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로 인해 자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꾸려가고 있는지,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며 그들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하게 됐는지를 판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 이것일 수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다. I did my best. 이 말을 양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최선인지 알았지만 되돌려 생각해보니까 목적에 부합된 삶이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 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한 해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적에 맞게끔 부합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주인의 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본문에 그 하나님의 기대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향한 그의 주인의 종의 그의 주인의 기대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의 기대,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첫 번째가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부지런한 종이 되어야 된다.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충성해야 돼요. 쓸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사용해야 돼요. 건강, 물질, 능력, 그것은 쓰라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안 쓰면 나중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뭐다? 충성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대답해 가로되 뭐라고 말해요? 26절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다. 네, 게으르다. 원래 게으름의 반대가 부지런함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로마서 11장 그 11절 말씀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2025년 표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항상 기도의 힘쓰라 말하고 있어요. 뭘 중간에 소망과 기쁨을 안고 환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하라 말하고 있지만 거기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 그러니까 게으름과 부지런이 상반된 단어인데 오늘 여기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성의 상반된 입장은 불충이 아니라 게으름. 게으름. 이 충성의 반대가 바로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깊은 교훈이 있고 주님이 보는 관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성의 대적 그 정체를 벗겨보니까 그것이 뭐다? 게으름이다.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증오 같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해석은 무관심. 그것처럼 여기서 충성의 반대는 뭐다? 불충이 아니라 게으른 거란 얘기예요. 게으른 거. 이게 주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충성된 삶 속에서는 그의 성품이 착한 성품과 관련해서 악한 성품이 뭐로? 게으름으로 관련되어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삼가야 할 태도가 바로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서 이 게으름은 자꾸 미루게 되죠. 근데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저께도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플랜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시도하려는 데에서 우리의 좌절을 갖다주는 또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해의 또 다른 사단의 무기가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뿔 달고 나타나서 너에게 막 내가 너 혼내줄 거야 막 그거 안 합니다. 해. 그렇지만 내일부터 시작해. 미루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아 신년에 이제 그 맘먹고 해야지. 해. 다음 주부터 해. 그 다음 주 따가서 다음 주부터 해. 그 다음 주 따가서 더 자. 다음 주부터 해. 근데 기도하라는 표가 이제 주어졌죠. 기도해야지. 해.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 해.
다음 주부터 해. 아니 다음 주부터 안 가. 그거 생각하지 마.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거 밥 먹고 해. 뭐 딴 거에 계속 낑겨넣기 해서 어떻게 미루게 한단 말이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잘 먹혀도 뭐 경험해보잖아. 그죠? 주님이 볼 때 뭐하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 그래서 종말 시대 우리가 삼가야 할 태도가 보다 게으릅니다. 이 게으름은 사단의 전략 가운데 우리를 미루게 해서 결국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또 다른 성도를 넘어뜨리는 무기단 얘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김남중 목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이런 제목인데, 이 비전의 사람, 그리고 사명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 말하기에 너무나 짧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다는 거예요. 아, 나 게을 때문에 그 인격 자체가 어떤 그런 내 성향 자체가 그렇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란 얘기요. 그건 불충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고 게으름은 충성한 교회 제거에 대한 대표적인 악이다 말하고 있어요. 악.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신앙하며 맞서 싸워야 할 대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뭐다? 게으름이고 사단은 것을 미루는 걸로써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하라고 주님이 한달란드 받은 자를 책망하니까 한달란드 받은 자는 주인을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비난해요? 감사하긴커녕 게으르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열등감을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진 목적 외에 그 엉뚱한 일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게으름이에요. 자기 일에 바빠져 하나님 일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 이것을 우리가 사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은 전쟁 중에 게으름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죠? 네. 왕이 나가서 직접 싸워야 할 그 시간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서 둘러보면서 그 시각이 한 여인에게 고정되고 거기서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게으름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성도들이 맞서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름을 이긴 결정적인 태도가 뭐냐? 16절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게으름을 이긴 결정적인 태도는 거기 1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가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고?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갈등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즉각적 순종. 즉각적 결단, 즉각적 행위.
즉각적 행위.
네.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결단,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받고 바로 가서 장사했고 17절에도 두 달란트 받은 역시도 그와 같이 하여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바로 했다는 얘기예요. 즉 불충성한 종, 게을른 종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었습니다. 불충성한 종은 게을렀고 충성한 종들은 부지런히 바로 즉각적 순종과 즉각적 그런 결단과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묻어두고 있다면 이미 게으른 종입니다. 즉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지런한 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 미루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영적인 모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시간을 뺏긴다 생각하고 또 지루하고 따분할 거라 생각하면, 좀 더 편해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충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가 불충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게으름의 유혹을 이기고 모임에 나가고 배움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어주신 은혜와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동참하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준은 충성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충하기 쉽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돼요. 내일 해라, 미뤄라 하는 길에 귀를 기울이면 불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즉각 순종하고 그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마음을 쏟고 즉각 결단하고 즉각 순종하고 즉각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충성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명해졌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종이 아닌 부지런한 종으로 우리를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새로 한 해를 맞으면서 그 주인의 기대, 즉 하나님의 우리의 기대는 어떤 기대라고요? 게으른 종이 아닌 충성된 종을, 우리가 부지런한 종을 기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을 기대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21절이죠. 그 주인이 내 자리에 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이 착하다는 얘기는 선하다, 유능하다 그런 뜻인데 잘했다, 칭찬은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많이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보이는 물리적 그 결과물은 그 배를 남기는 그런 결과물을 보였지만 주인이 여기서 잘했다라고 여겨주는 것은 주인이신 능력의 달란트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가 내가 참 보기 좋다, 그게 잘했다라고 인정하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선하다, 그리고 잘했다라는 의미예요. 두 달란트 맡은 자 역시도 착한 종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하죠? 악하다 말하는 거예요. 왜 악하다 그래요? 주님의 뜻과 의중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탈란트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착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착한 종은 내 뜻과 내 의도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악한 일은 주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한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한 악한 종은 결과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만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는 불충한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라고요? 충성된 종이를 기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충성된 종. 우리 이런 예화 한번 들어본 적 할 것입니다만 제가 또 이런 예화를 소개할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나면 또 리액션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봐 리프레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인이 두 주인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오늘 석 달 금음인데 약속한 대로 자네들은 내일이 되면 내가 자유인으로 노비로 삼지 않고 다 내주겠네. 당신은 자유의 몸이야.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오늘 지푸레기를 가서 새끼를 좀 잘 꼬는데 어떻게 꼬냐면은 가늘면서도 길게 좀 잘 꼬아.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의문에. 주인이 들어가자 하인이 뭐 석 달 금년까지 마지막까지 일시켜. 그러면서 내일이면 말이야 자유의 몸으로 그 자유의 신분을 준다면서 뭘 끝까지 일시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부지런히 새끼를 꼬면서 그 불평하는 사람을 나무랍니다. 마치 한편의 강도한테 야 우리는 죄 지어서 형벌 당하는 게 마땅한데 응? 그러듯이 그렇게 이제 새끼를 꼬면서 나무랍니다. 불평하지 마. 생각해봐. 우리 주인이 얼마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되어져서.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는 자유자냐. 마지막 시킨 건 잘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아주 잘 곱게 길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근데 불평 많은 하인은 대충 굵고 짧게 새끼를 꼬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두 하인을 불러놓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며 나눕니다. 열흘 동안 내 집에서 고생 많았네. 자네들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내 가산과 살림이 더 부유해졌고 그래서 자네들 이제 자유로 내보내면서 선물을 주려 하는데 어제 꼰 새끼를 갖고 오게. 그리고 관문을 착 내려서 엽전을 보여주면서 그 엽전에다가 새끼를 잘 꼬아서 있는 대로 다 가져가게. 그리고 그 돈으로 잘 살길 바라네. 그랬을 때 불평을 갖고서 새끼를 꼰 굵고 짧게 꼰 하인은 동전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너무 짧아서 또 조금밖에 담을 수 없고 굵어서 또 잘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늘게 새끼를 꼰 종은 충성스럽게 한 만큼 많은 그 엽전을 갖고서 자유의 신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설 따라 삼촌이.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그 주인이 되 잘하였도다. 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것이 주인의 기대입니다. 이것이 2025년을 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가 선한 청지적인 그런 자세와 그런 의식 갖고 삶을 시작을 원하느냐? 나는 그럼 내 인생 속에 너를 기대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기대한다. 그랬을 때 너한테 맡겨주는 것은 그 결과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있는 것에 더 가져지는 그런 보너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한문을 풀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부자에다 막대기 딱 놓고서 이렇게 마음심자이죠.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자고 성장은 말씀원자에다가 이룰성이에요. 말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있는 말을 왕 앞에 토해놓는 것. 이 간신처럼 보탬이 없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말을 이뤄내는 것이 그 이 충성인데 이 마음심자의 그 위에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중심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중자가.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는다는 소리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만 척 하고 주인이 없으면은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죠. 맡겨진 데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함께같은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faithless라 말한 것이 신실함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충성에 나온 말이. 어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그죠? 충성이라는 것은 나도 옛날에 해봤어. 그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시간에 관계없이 전에도 지금도.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화없는 사람. 잘될 때나 못될 때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되단 말은 바로 faithless, 신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한 종이 극찬이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은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그것이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종이에요. 그걸 잘했다 인정하는 것이 주인의 뜻과 의중을 갖고서 그렇게 삶을 살아냈다 그 얘기에 잘했다는 얘기예요. 야! 다섯 남겼구나. 그래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충성된 의중을 갖고서 그렇게 삶을 살아냈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준 달란트, 건강, 지혜, 물질, 재능,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뒀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해온 일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어떠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새 날을 주시고 새 해를 열어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시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주어지는 새해 그 우리가 바뀌어진 그 달란트를 붙들고서 은사와 은혜의 다양한 은사를 붙들고서 결단해야 합니다. 뭐가?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부지런한 종으로,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한 종으로, 불충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다짐하면서 새해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그렇게 섬긴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은 매듭을 지었어요. 예. 그리고 2025년 다음 돌아온 주가 새해 첫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서 아까도 얘기했죠? 악하면서 게으른 정 절대 되지 말고 착하면서 게으른 정 절대 되지 말고 악하면서 충성된 종 바리새인 같은 거 절대 되지 말고 착하면서 충성된 종 그런 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25년을 잘 새끼 꼬듯 잘 꼬아서 복된 결실을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